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반대적인 비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율법과 복음, 율법을 전하는 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지금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란 뭐냐? 옛 언약인데, 옛날 언약인데, 율법은 돌에 새겨서 쓴, 다시 말해서 의문, 글로 쓰여진 죽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너는 이런 죄가 있다 하고 죄를 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에 율법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그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야. 물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영광스러운 겁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새 언약,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이 복음이란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끌어가는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 전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율법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영광이 대단하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영광은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다는 것을 지금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이 복음은 말이죠. 옛 언약이 아니라 그 옛 언약을 이루어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고 새롭게 시대를 열어가는 새 언약을 바로 받아들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전한 자기네 복음과 자기의 이 사역이 율법이나 모세의 사역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것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자신은 이 복음에 대해서 감추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이 복음을 거리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자신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이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소망이 뭘까요? 바로 그런 율법보다도 복음이 더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이것이 더 인정받는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담대히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소망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소망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헬라어로 얘기하면 엘피스라고 합니다. 소망이 뭐라고요? 엘피스. 어디가 뭐 엘피스 전자, 뭐 엘피스 뭐 하는데, 아가페가 사랑이라면 소망이란 말은 엘피스란 단어였어요. 그럼 소망이라는 게 성경에서 무슨 뜻일까요? 소망,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소망.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성경에서 소망, 엘피스 이렇게 쓰일 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을 간절히 바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정말 원해서 막 갈구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소망이라는 게. 소망이라는 게 야, 아주 뜨겁게 야, 나 이것을 정말 이루어야지. 이것을 좀 가져야지. 여기로 도달해야지 하는 간절한 어떤 욕망, 희망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의 인간 사람들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쓸 경우도 있지만 소망이라고 쓸 때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단위예요. 훨씬 높은 경지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하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이 같은 소망이 있다는 이 소망이 무슨 뜻일까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바로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거고 반드시 행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성도들이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바로 뭐냐면 소망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할 거라는 이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란 바로 엄청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소망을 바울은 이 같은 소망이 있음으로 담대히 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소망의 핵심적인 것이 바울이 지금 어떤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 영광이란 영화로운 어떤 그런 광채 이런 뜻도 있지만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하여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바로 그런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는, 자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그 소망을 가지고서 담대히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수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건. 수건. 오늘 수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손수건이 아니라 적어도 모세가 눈을 가릴 정도니까 수건이 손수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난 타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수건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수건에 대해서 이야기라고 했어요.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 수건이란 말을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전부 다 수건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건의 의미가 굉장히 상징화되고 어떤 상상적인, 상징적인 어떤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13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는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뭐를 그렇게 하지 않느냐?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까지 우리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구약을 가르치고 구약을 전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구약의 율법, 구약의 이 율법을 가르치고 옛 언약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장차 없어질 그 결국은 없어지게 될 임시적으로 있게 될 그 율법을 그들에게 보지 못하게 하려고 눈을 가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자, 모세의 수건이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옛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법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수건을 쓴 것은 바로 옛 언약은 이런 것이라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모세가 수건을 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이 계시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율법은 실체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를 나타내는. 두 번째 이 모세는 이 율법이란 한시적,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있는 거죠. 계시하시는 것이고 율법은 임시로 시간을 정해서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율법은 정확하고 명확한 것이 아니라 좀 모호한 것이. 왜냐하면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그림자이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배웠고 이 십계명을 받아들임으로 십계명을 하나님께로 받았어. 그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죽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면서 죽질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얼굴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빛난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리려고 수건을 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을 쓴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모세는 이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거기에서 뭘 깨달았냐? 구속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속의 이 의미가 앞으로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갖다가 죄에서 건져내실까 하는 이 구속의 비밀을 깨달은 모세가 말이죠. 자기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 그럼에도 이 영광은 지금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것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얼굴을 보고 일시적인 그 영광, 계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잠깐 보여질 그 영광을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구나 해서 영원한 것으로 혹시 여길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얼굴에 수건을 썼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모세가 수건을 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이것이 자기가 받은 이 영광이 사실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바울은 지금 자기가 선포하는 복음의 영광은 율법의 모세의 영광과는 다르게 영원한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시 야 이것이 일시적인 건가? 이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건가? 또는 율법처럼 이것도 또 미리 계시적인 건가? 이런 것을 오해를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자신은 담대하게 우리는 말을 한다고 어리낌 없이 전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모세가 수건을 쓴 것은 모세는 가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 바울이 전한 복음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가려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그런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아닌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많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절, 15절에 보면 완고해서, 완악해서 오늘까지도 그들의 수건이 벗어지지 않았다고. 그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때에? 14절에 보니까 구약을 읽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모세의 글, 구약,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바로 율법인데 이 율법을 읽을 때 그들은 마음의 눈이 가려지고 여전히 수건을 쓴 채로 구약을 읽기 때문에 구약이 의미하는 참 의미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바울은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모세가 수건을 쓴 것, 얼굴을 가린 이 수건을 갖다가 그 백성들의 완악함, 우둔함, 완고함을 지금 상징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왜 수건을 썼는지 알지 못해요. 모세는 구속의 비밀을 알고 그들이 일시적인 걸 영원한 것으로 오히려 착각을 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 수건을 가리운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 그 율법의 영광은 곧 사라질 것이란 한시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을 율법이란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도 유대인들, 우리 유대교는 율법에서 수건이 가려진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결국 그들은 모세가 수건을 가린 것처럼 그들은 역시 지금까지도 얼굴을 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건이 목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다고 그리고 진리로부터 멀리 있게 했다고 지금 바울은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마음의 수건을 쓰고 율법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바로 수건을 가리고 있는 사람. 율법이 말하는 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강퍅함 때문에,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고집스럽고, 그 스스로 우월 의식을 갖고, 스스로 다 안다 생각하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된 민족으로서 그들은 거기에 매여있는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수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건이란 말은 칼륨마라고 하는데 수건이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율법의 정신, 율법이 나타내는 그 의미, 참뜻, 목적 그걸 무시하고서 율법에 나타난 쓰여진 그 율법 조항과 글자 그 내용에 얽매여 가지고 율법을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들,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수건을 쓴 자들이라는 거죠. 또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기 위한 이 구속사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이 바로 수건이에요. 그들 깨닫지 못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몰라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지 못해요. 더군다나 그들은 율법의 목적이고 율법의 완성을 하시는 그 율법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이다. 바로 그것이 수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바로 그런 수건을 쓰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모세의 글 구약을 읽어도 수건이 가리워져 있어서 율법이 말하는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보았는데도 복음을 보지 못해요. 복음이 구원하고 있고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참된 생명과 영생과 온전함에 대해서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수건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수건을 벗는다면 그들은 알 거예요. 율법이 뭐 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이 죄라는 것, 이것이 죄라고 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율법이 죄를 정해줬다면 죄의 결과는 죽는 거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은 죽는데,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으로 통해서 죄를 깨달은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되냐? 예수께로 나가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죄를 없애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거든요. 바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정하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는 그 기능이 바로 율법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그런 몽학선생의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수건이 가려져서 율법의 참 의미를 몰랐다는 거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불신앙자들에게, 영적 무지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수건을 벗어야 됩니다. 그 수건이 벗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 수건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건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절, 17절에 보면 그 수건을 벗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수건이 없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는 다시 또 얘기해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 수건을 벗는 방법은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들이 참된 복음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고 영접지 못한다면 그들이 그 수건, 마음의 수건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께로 가는 수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소위 구약이 말하는 율법에, 율법은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벌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가로막고 있는 마음에 가로막고 있는 그들의 그 수건을 벗어 던지게 되면 그럴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수건을 벗어내지 않으면 구약의 의미를 몰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참된 의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목적,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성경을 온전히 깨닫고 성경을 바로 알려면 그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놓고 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한 것이 옛 구약이에요. 신약이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한 것이 새로운 약속, 신약이에요. 옛 약속, 새로운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빼고 읽으면 구약을 읽는 것이 안 돼요. 신약을 읽을 때 다시 예수님을 빼버리고 읽으면 역시 신약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옛 약속과 새 약속의 중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수건이 과연 어떻게 벗겨질까? 예수님께로 가면 벗겨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 하나님도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영이시라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모두를 가르치는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비롯한 모든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는 것, 자유함을 얻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영원함을 얻게 되는 것,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성령을 주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어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자유가 있는데 무슨 또 자유가 있느냐? 천만에 그렇지가 않아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옛 언약 새 언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31절에 보면 옛 언약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을 종의 자녀라고 하고 옛 언약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종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언약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을 자유자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는 자유자의 자녀고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자유일까요? 바로 율법 지배 아래 있을 때, 구 옛날 언약 속에 있을 때에는 바로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율법은 죄를 정함으로 인해서 죄를 정해주는 것인데 그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이 죄를 정하면 죄의 결과가 뭐냐? 죽음인데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죄를 정하면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죄와 죽음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주의 영은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계셔서 자유함을 온전하게 주게 됐다. 성도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옛 언약에 있는 지배 아래 있는 옛 언약 율법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새 언약 아래서 성도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 새 언약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옛날 율법 시대에는 오직 한 사람, 모세만이 수건을 가리지 않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만나면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많이 수건 없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새롭게 된 우리 성도들은 그의 신분이나 그가 남녀나 또는 인종 이런 거와 아무런 차별과 관계없이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 새 언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바울은 그것을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바울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다 수건을 벗은, 모세는 수건을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수건을 마음에 덮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무엇을 보죠?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죠. 옛 언약에서는 모세 혼자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새 언약의 사람들은 주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일하시고 내가 주님과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을 보게 되는 이것이 바로 가능하게 되었다. 성령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성도의 모습이에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럼 성도들이란 그렇게 주님의 영광만 보면 되는 것이냐? 영광을 보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우리 주의 영광을 보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 저와 같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18절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다 벗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고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 성도들인데, 그렇게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저와 같은 그리스도,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게 돼 있다. 우리가 성도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율법의 가르침에 얽매어져서는 안 되고 주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면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그들이 마음에 가려진 수건 없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목적이 뭐냐? 주님의 형상을 닮아. 저의 영광을 닮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는 것이죠. 영광에서 영광을 보고 또 그 다음 영광을 보고 또 주님의 영광을 보고 또 주님의 영광을 본다. 날마다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바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 그런 사람들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2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5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닮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점진적으로 서서히,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뀔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달라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마지막 끝에다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주님의 성령으로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어요. 주님께서는 하늘에 가시면서 올라가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 대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건 없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 하시질 않아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가만히 성령께서 잔하고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무엇이 주님을 닮는 길이고 무엇이 주님을 형상을 이루어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면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에 사로잡히지 마라. 율법 지도자들이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들에게 날짜를 절기를 지켜라, 음식을 뭘 가려라, 예식을 뭘 해라 이런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불신앙의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수건을 벗어버리자라. 너희들은 새로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마음에 수건이 가려져서 율법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아직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미 그때서부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수건이 가리워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받지 아니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건이 거쳐진 선택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성도들이 그러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새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성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새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성도로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날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새 언약의 시작에서부터 성도가 되었고 그리고 그 새 언약의 끝에서 바로 그날의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중간에 있는 자들이에요. 새 언약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새 언약이 완성되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새 언약대로 살아가야 될 사명감을 갖는 성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새 언약으로 시작된 성도의 삶 그리고 그날에 완성될 새 언약의 성도란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이 점진적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0절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는 이 하나님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구원의 지식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새롭게 하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지식은 자라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점진적으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거죠. 새롭게 지음을 받는 사람은 지식이 새로워지게 되고 그 지식이 새롭게 되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새 언약의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변화가 된 존재라는 거죠. 새롭게 지음을 받고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화된 존재라는 말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성령께서는 바로 이러한 새 언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성령께서 바로 이런 일을 우리에게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정말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같이 우리는 생각하고 달라지지 않은 것 같지만 만약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이 떠나가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는 자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안 느끼든 안 느끼든 성령이 계신다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여러분들을 예수의 모습으로 바꾸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처럼 달라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그리고 성령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그 일을 하시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를 변화시켜 만드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새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답니다. 바로 그 새 성도가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면서 날마다 성령의 도움으로 닮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참뜻을 모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성도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주의 성령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거룩한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거룩한 영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이 늘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이 고백, 이 기도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